청년아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인성의 한 과부의 그 독자, 그 아들이 죽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일입니다. 단순히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과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일과 사명을 감당하신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사명과 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시간과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 후에. 7장 1절로 10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그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죠. 그 백부장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종을 이 백부장은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장로들에게 청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종을 고쳐주시면 좋겠다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장로들은 가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동행하시며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와중에 백부장이 보낸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죠.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즉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셔도 이 종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백부장으로서 내 휘하에 있는 군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음과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선민이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이 로마의 이방인이 백부장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건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간 그 심부름꾼들이 집에 가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던 거죠. 언제 나았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나았으리라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고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사건 나인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나인성 위치적으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밑에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성입니다. 이사갈 지파에 속한 성이고요. 그래서 이 작은 성인데 이 성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즐겁다, 예쁘다,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임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참 그 뜻이 참 좋죠. 예쁘다, 사랑스럽다, 즐겁다.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성으로 이제 이와 같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의 사건을 겪은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나인성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성문에 이르렀을 때 다음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힌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보라라는 말입니다. 보라. 어떤 역할이죠? 이제 새로운 사건으로 환기시키면서 중요한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단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와 함께 이제 나인성을 향해 거의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제 한 사건이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고 오늘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청년의 죽음의 그 장례식의 행렬과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부의 아들. 더 나아가 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인데 외아들인 거죠. 한 명밖에 없는 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나인성의 과부 이 여자도 젊었을 때에 분명히 남편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 좋은 가정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삶을 살았겠죠. 그러다가 한 명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남편이 왜 죽었는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 아내의 곁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남은 한 명의 그 아들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잘 키우는 것, 물심양면, 금지오겹, 이 모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이 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그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누가는, 이 저자의 누가는 그가 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 어머니, 과부,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과 고통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아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였고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또한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 혼자 1세기에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삶입니다. 비루하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떤 힘과 능력 없이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1세기에 여자 과부로서 혼자 사는 삶이었던 것이죠.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아들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 과부인 그녀에게 이 아들의 죽음은 모든 삶의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이고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린 죽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그 모든 남편과 아들에게 이어지는 상속법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오직 가난만이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삶의 처절한 문제만이 앞에 직면했던 것이죠. 이것은 곧 당시의 사회적 죽음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이처럼 경험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또 있었을까요? 장례식장에 함께한 무리들도 그녀에게 어떤 말을 건네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일부는 속으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자가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기에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도 죽었을까? 그러면서 속으로 수근수근 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비통한 심정을 함께 동정하며 그 장례식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13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이 보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직시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똑바르게 본다는 뜻이죠. 성문에서 예수님의 무리의 행렬과 또 장례식의 행렬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거나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과부, 그 여인을 직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통찰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통의 수렁에 빠진 그 한 가난한 여인의 그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이어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의 뿌리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끌어안으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 사망과 어둠 속에 빠져서 빛과 생명을 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비통함과 그 애통함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고 그 여인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속에 그 긍휼의 마음이 넘쳐 흘러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셔서 우리가 친숙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아시죠?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창자로부터 시작된 그 고통, 그 애통함입니다. 단장의 아픔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의 고통과 비탄에 빠진 그 여인, 그 어머니를 보시고 자신이 그 비통과 애통에 빠져 그 슬픔과 힘듦으로 같이 긍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상투적으로 공허하게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죽음과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빛과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아의 의지의 천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울지 말라 가운데는 허상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음 가운데, 내가 저주 가운데, 내가 그 비통함 가운데 나가겠다라고 자신의 메시아 됨의 사명을 이와 같이 의지적으로 말씀해 주신 위로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맨 자들이 거기에 멈춰섰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셔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죽음의 행렬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은 단지 죽음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살아나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그 어둠과 죄로 말미암아 고단한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던 자신의 백성들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지평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우리가 듣게 될 음성입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홀연히 일어나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로 이 청년을 일깨우셔서 다시 한번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말을 합니다. 단순히 회복된 게 아니죠. 온전히 회복되어진 생명의 모습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수의를 입고 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 말을 하고 앉아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이것을 본 그 과부, 엄마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엄마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전 존재였고 전 우주와 같았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아들이 앉아 일어났지만 이후에 행동은 기록되지 않지만 엄마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그 어머니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도 그 아들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과 비통에 빠졌던 과부에게 그 독자를 살려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과부를 살리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울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은 친히 이 과부에게 이 모든 독자를 살리셔서 보여주시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친히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그와 함께한 제자 많은 무리들, 그들은 생명의 물이었죠.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올 때 서로 부딪히고 조우했지만 이제 생명은 그 죽음을 삼킨 바 되었고 죽음은 사라지고 다시 나인의 이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나인의 이름이 뭐였죠? 즐겁다, 사랑스럽다, 예쁘다 아니었습니까? 그 죽음의 나인이 이제는 다시 온전한 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은 메시아의 사명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회당에서 친히 찾아서 그 문을, 그 글귀를 읽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글이 이제 너희들 앞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 사역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의 대사명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의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 경외심, 큰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 현장을 우리도 직접 보았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라고 예수님을 호칭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 그들은 없을 때였죠. 그런데 이들은 구약에서 이러한 배경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르밧 과부의 그 독자의 아들과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수넴 지역은 지금 여기 있는 나인성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러한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 선지자가 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현장에서 목도한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기뻐함으로 또 하나의 축제와 같이 온통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감사를 이야기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율법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시체나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셨죠? 과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독자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시체와 부정에 대한 율법적 관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셔서 과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율법을 넘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처럼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손댄 자신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닿은 그 청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면 귀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가서 1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남편이 죽었고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오직 과부 셋, 며느리를 포함한 자식까지 세 명의 여자만 남았던 거죠.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 돌아갔고 아는 것처럼 룻과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땅 유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슬펐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기쁨과 희락이 아니다, 마라. 나는 쓴물, 나는 고통, 나는 아픔과 저주, 이와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를 우리 주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룻과 또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나실 그 계보에 오벳을 낳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는 길이 알 수 없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에 전락해서 정말 신음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 아니요 어쩌면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래서 그녀를 버리시지 않고요 희락과 기쁨을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심방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며 찬양을 했지요. 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의 말의 뜻은 방문하다, 그리고 돌보다, 그리고 심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구약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셔서 임신케 하셨고 룻을 돌보셔서 다시 회복케 하셨고 또 슬픔 가운데 있었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요, 그와 같이 자기 백성 모두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우리 로마 백부장을 좀 전에 봤지만 그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는 어쩌면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여자는 어떻죠? 가난하고요, 그리고 남편도 없고요, 과부의 힘없는 여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비련의 여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방문하시고 심방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여기 나인성까지 40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도보로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3에서 5km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으면 우리가 3km에서 5km 정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그 길이 험난하고 좋지 않은 길을 더 빨리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즉 우리가 대충 산수로 계산을 해도 이 40km는 10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였던 거죠. 그렇죠? 10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장례, 유대의 장례 문화를 좀만 보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빨리 장례를 치렀어요. 예, 금방금방 장례를 치렀던 거죠. 당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소유물을 갖고 와서 팔아서 소유물에 달라고 드렸지만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거기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들고 나가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3시간 후에 이 삽비라가 왔다고 말하거든요. 그때 그 아나니아를 장사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때 도착했다라고 말해요. 즉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속히 바로바로 장례했던 그 당시 유대의 그런 문화들,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10시간을 넘게 그 무리와 함께 가보나움에서 지금 이 나인성까지 걸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부터? 그 아들이 죽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가보나움에서 이 여인과 이 죽은 독자, 그 이 모든 나인이라는 이름의 회복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 이 자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신박하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여인을 보시고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자를 잃은 이 과부, 자신의 외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죠.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통 절망뿐인 그녀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렇죠? 어찌 있겠어요? 어찌 놓겠어요? 오히려 아파하는 자식을 보면서 자신이 그 죽음을 대신하고 이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와 같이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례상 하는 말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 다바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말씀, 예, 말씀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단어의 뜻이 하나 있어요. 사건이에요. 사건.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현실에서 사건이 되고 성취가 되고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바로 빛이 있었고 오늘처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권능과 창조주로서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너무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깊은 감춘 너무나 오래오래 정말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애통하시고 그것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위로치 못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은 세상의 평안과 달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그 과부의 독자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청년은 일어나 앉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그 청년은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고 부활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신 날 다시 그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하게 될 모습을 미리 보는 듯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그랬죠. 왜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강력한 전제적인 힘을 갖고 와서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떠셨죠? 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메시아 사명 선언문처럼 예, 눈먼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너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그렇게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주님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신 그 구원의 큰 일, 우리는 그 큰 일을 전하고 알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과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와 같이 위로하시고 보살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과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 심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위로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진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기대,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깊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빠진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주님께서는 그 위로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방문하시고 심방하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며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원초적인 강력한 동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 긍휼함이 우리의 이 삶의 실제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살고 있고 우리도 그 긍휼함을 받은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참된 사랑을 하는 그런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상한 자를 방문하시고 또 함께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신방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회복케 하시며 끝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아픔과 어떤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신방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간절히 아뢰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아뢰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독사를 잃은 과부와 같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